이제 보면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의 후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23쪽.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마게도냐를 떠날 때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 두 번도 후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라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한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바울이 로마의 가택에서 감금됐다고 하니까 신방을 온 겁니다. 스승을 신방 온 거예요. 근데 신방 온데 그냥 온 게 아니라 헌금을 모아서 쓰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온 겁니다. 빌립보 교회 목사가 그런 내용으로 후원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인데 화목하라는 권면이에요. 아마도 여러 면에서 싸우고 분당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대체적인 사람이 4장 2절에 있습니다. 먼저 2장 25절 보세요. 2절 5절. 자, 먼저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한 마음이 되고 화목하려면 뭘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낮아지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마음을 비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화목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4장 2절을 보세요. 4장 2절 보면 이러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권면이 다루어져 있는 책이 두 번째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이단을 경계하라는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자, 권면입니다. 교회 내 이단 사상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2장 8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326쪽.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어디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이단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당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많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참 선생도 많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이단들이 막 성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에 붙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자라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겁니다. 성장. 여러분들 이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뭐예요? 강한 마음을 갖는 겁니까? 강심장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성장해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약해 보이지만 말씀 안에 충만한 성장과 성숙이 있으면 이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단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아야만 이단을 만나도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단을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한번 이단 만나서 내가 한번 싸워보리라. 이단과 한번 겨루어서 내가 이단을 전도시켜보리라.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았습니다.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단으로 갔습니다. 대부분이. 이단은 안 만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하여 이단을 완전히 경계하거나 물리칠 수 없으니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로부터 많은 자양분들을 공급받아서 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자라가야만 됩니다. 자라갈 때에 이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성경부를 많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 오시니 참 안타깝죠. 네,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오네시모가 나왔던 빌레몬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빌레몬서인데 용서와 영접에 관한 책입니다.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용서하고 영접하라고 형제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죠. 누가요? 사도 바울이. 바울이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제자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렇죠?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도망친 종을 용서하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그냥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달라. 형제로 그를 인정하고 그를 받아주고 용서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오네시모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예고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면 안 되죠. 당신은 주인이고 예수를 믿으니까 나를 받아줘야만 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주장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용서, 합당한 용서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빌레몬은 그 용서를 받아주어야만 합니다. 그런 내용인 거죠. 물론 빌레몬의 마음속에, 빌레몬은 여기서 사실 그렇지만 어떤 잘못이나 문제가 발생했던 그 당사자에게 충분한 어떤 대가나 어려움들이 희석될 때까지 충분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권의 목회서신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목회서신은 사실 목회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의 차원에서 쓰고 있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서에서 디모데가 목회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도서는 그레테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섬지방에서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 그 목사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6절, 7절, 8절입니다.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순교 직전에 자기의 때가 다 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직감한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은 이제 여기서 마쳐지게 됩니다. 목회 서신에서 이제 마쳐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 마지막 그 내용들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수신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히브리서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정통하고 가장 익숙했던 말씀들은 어떤 것일까요?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이 아무래도 자기들의 오랜 전통 속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많이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떤 책보다도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의 인물들, 구약의 양식들, 구약의 제사 제도들, 구약의 성전에 관한 것들, 절기에 관한 것들, 이런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합니다. 비교하여 복음이 가져다주는 유익성과 복음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곧 히브리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이것이 훨씬 더 구약 성경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유대교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히브리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유대교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받으니까 자꾸 유대교로 회귀하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어서 못 믿겠어. 돌아갈 거야. 저기 돌아가면 더 편하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저자의 의도죠.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결코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교보다 그리스도교가 훨씬 낫고 우월하다는 겁니다. 복음이 훨씬 더 힘이 있고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런 권면을 통해서 지금 저자는 그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나갈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공동서신 중에 하나이죠. 자, 다음 책은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진짜냐 가짜냐네요. 저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진짜 믿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은 반대로 죽은 믿음이에요. 그럼 진짜 믿음은 어떤 걸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막 춥고 배고파서 막 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아, 이 사람은 왜 떨고 있나? 저 티모톤에 가서도 맛있는 거 하나 사 먹지. 그거 가면 그 뭐 맛있는 것도 있고 햄버거도 있으니까 사 먹고, 춥게 떨지 말고 저기 뭐 쇼웨이 가든가 가지고 외투 하나 사 입고 그러게 열심히 살아.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러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는 거죠.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춥고 배고프면 여러분들 데리고 와서 티모튼에서 커피 한잔 사주고 도넛 하나 사주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입고 있는 옷, 안 입는 옷 한번 주고, 그런 게 사실은 행함 있는 믿음이죠.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야고보서는 루터에게 있어서 지푸라기 서신처럼 그리 하대받고 천대받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터는 자기의 평생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수련도 감당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도 이겨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일들을 감당해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신칭의 교리를 발견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알게 되어서 야고보서를 읽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가짜인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취급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 행함과 믿음은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표현하는 증거예요. 그 행함이 있다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과 마찬가지죠. 행함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 분명한 얘기는 우리는 그런 행함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나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단 말이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안 할 뿐이지 때가 되면 다 하게 될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나무 종자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행함을 자꾸 두렵고 힘든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도록 그냥 하세요. 기쁨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본질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 야고보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믿음 생활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아주 실제적이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생각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까, 이런 내용들이 야고보서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5차 전도여행 때 로마로 끌려갔을 때에 쓰여졌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핍박에 관한 교회를 공격하는 요소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격받는 대상은 두 종류입니다. 그렇죠? 외부로부터 공격도 받을 수 있고 내부에서 공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공격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핍박이 있을 수 있겠죠. 요즘은 핍박이 없으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막 음해하거나 안 좋게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런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교회는 이유 없이 세상 매체에 가식거리가 되기도 하고 교회의 목사나 물론 성도님들도 그런 가십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제공했고 교회가 그런 문제를 제공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제를 발생하고 문제를 제시했던 교회는 전체 교회의 1, 2%밖에 안 됩니다. 한국교회의 80% 이상은 미자립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회자의 금전적인 비리는 큰 교회 몇 교회에 관계된 거라고요. 80% 이상 교회는 비자금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운영할 돈도 없는데. 그런 교회들이 태반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싸잡아서 교회가 다 욕을 먹어요. 그리고 그렇게 영세하고 힘든 교회도 사람들은 똑같다고 바라보면서 욕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목사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목사의 프로테이드를 따지면 극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다 욕을 먹죠. 전체가 다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교회는 그냥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핍박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도망가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라. 끝까지 믿음을 사수해라. 이런 얘기가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이 교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나갈 것을 베드로가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 베드로 후서는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공격입니다. 내부로부터 어떤 공격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단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단의 유혹에 막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막 현혹돼가지고 막 그런 빠져가는 거예요. 어떤 한두 사람의 말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막 분위기가 막 좌우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를 분간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있으셔야 돼요. 그 위치에 못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거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천지가 많이 지금 활동을 합니다. 이단들이 많이 활동을 해요. 아, 알긴 알아요. 근데 그들과 대화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만큼 잘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많은 내용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혹하는 거죠. 그것들을 이겨내려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자라야만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나와서 배우시고 또 배운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계속할 때에만 여러분들에게 성장, 성숙이 있어야만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공격을 이겨나가시길 바라고 이제 요한 사도가 썼던 요한 1, 2, 3서는 뭐 요한 1서를 제외한 2서, 3서는 한 장씩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보고요.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나가고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섬겨나가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사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어둠,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물리치는 겁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장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귀면. 왜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인데 하나님과 사귀는 우리는 다 죄가 없는 상태로 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아야만 참된 사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진실한 참된 사귐을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진실한 참된 하나님과의 사귐이 원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은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귀겠다,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요한일서에서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실되게 하나님과 사귐을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를 고백하시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참된 사귐으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한 2서 3서는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 내용은 영접하라, 영접하지 말랍니다. 뭘 영접하지 말까요? 이단을 영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영접할까요? 참된 교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교사가 뭐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가 있을 때에는 수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업은 무엇인가 하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집에 혹은 적당한 교회에 들어가서 그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인데 바로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교사는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된 교사인 줄 알고 어떻게 거짓 교사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여기다 딱 붙이고 다니나요? 나는 거짓 교사입니다. 빨간 딱지 붙이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파란 모자를 쓰고 다니면 아 저건 진짠갑이다. 빨간 거, 어, 저건 공산당인가 보다. 이렇게 볼 텐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맞박에 뭘 붙이지 않아요. 이마에 뭘 붙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진리 가운데 우뚝 서 계셔야만, 아, 저 사람은 우리 편, 저 사람은 적군.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괜히 아군을 향해서 총을 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참된 교사를 향해서 자꾸 배척하고 멀리지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여기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자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참된 교사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반면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동서신 중에 하나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유다가 썼는데, 유다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 동생이죠. 야고보의 형제였고, 그렇게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유다서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을 싸워서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 마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겨들고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려고 하니까 그 믿음을 싸워서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우린 생각하길 믿음 그냥 내버려두면 잘하는 것 같으죠.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을 여러분들 지켜나가야 돼요. 마귀가 원하는 게 뭘까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원할까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은 부자가 된 걸 하나님, 마귀가 원할까요? 뺏어가길 원할까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걸 뺏어가길 원할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행복한 걸 마귀가 해코지 할 것 같아. 내 건강을 해코지 할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마귀가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서. 결국 믿음을 제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마귀는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사랑하는 사람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줍니다. 무엇만 뺏어갈 수 있다면요? 믿음. 하나님만 제거할 수만 있다면 다 준다니까요. 이게 마귀예요. 우린 생각하기를 나쁘고 슬프고 고난스러운 것만 마귀가 갖다 줄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가운데서 막 활동합니다. 정말 천사같이 활동하는 저 사람이 마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간할까요? 말씀으로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유다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책은 이제 계시록입니다. 자, 계시록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설교들도 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서론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일곱 교회. 저희 교회 이름도 있죠? 그렇죠? 일곱 교회. 그 다음에 일곱 편지가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전하는 편지. 그리고 천상의 모습을 다루고 있죠. 천상의 모습을 다루고 있고, 결론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들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과 서론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이 중간 본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상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일곱 나팔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일곱 대접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일곱 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인이? 인이 뭘까요? 도장인이에요. 근데 도장인이 어떤 거냐면, 자, 옛날에는 책이 이렇게 오늘날 재본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뚫뚫 말아요. 이렇게 말아서 뭘 이렇게 여기다 뭘 녹여서 도장을 딱 찍죠. 그래서 이게 안 떨어져요.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일곱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뗀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를 딱 띈다는 거예요. 그럼 책을 열 수 있겠죠. 이렇게 두루마리를 열게 돼 있는 거죠. 그 일곱 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부터 여섯째 인까지 뛰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을 띄면서 뭐가 등장을 해요? 일곱 나팔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곱 나팔이. 그래서 일곱째 인을 띄는 순간 첫째 나팔이 불고, 둘째 나팔이 불고, 셋째 나팔이 불고, 넷째 나팔이 불고, 다섯째, 여섯째까지 불리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을 빵빵 부르니까 또 뭐가 일어나요? 일곱 대접이 들어오는 겁니다. 일곱 대접이. 그런데 일곱 대접과 일곱인 일곱 나팔이 조금 다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도 다릅니다. 일곱인을 떼서 성도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다. 성도에게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상이. 일곱 나팔도 성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곱 대접은 뭐예요? 진노의 대접, 화의 대접입니다. 그래서 세상, 세상에 관한 심판의 그런 대접이 됩니다. 그래서 휴거는 언제 일어날까요? 요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인데 성도가 휴거된 상태에서 이제 진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휴거가. 그렇게 마지막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들어오고,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일곱 대접이 들어와서 세상을 심판으로 끝마치는 그런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실을 통하여 천상의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상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천상의 아름다운 복들을 누리며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천상의 아름다운 복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미. 근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간 어디인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게 완성됩니까? 재림이 있을 때. 재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천상의 그 아름다운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이 공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련과 어려움들이 결코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걸 보장하고 있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인생을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을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이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또 말씀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이것으로 성경 개관 오래 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했나요? 한 4일 동안 쭉 했는데 잘 참아주시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떤 부분은 또 너무 빨리 지나가서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너무 디테일해서 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 바람은 하나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조금 진전이 있고 믿음생활에 조금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한 분 정도만 제가 받을게요. 없으면 여기서 마치고요.